제15장 이기는 생활의 시험과 실태와 진보. 시간 1935년 11월 18일 오전 9시. 장소 천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장 16절. 믿는 이에게 이기기 전에 있어야 할 두 가지는 손을 놓음과 믿음이며, 이긴 후에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죄를 자백함과 헌신입니다. 이김은 하나의 관문이며 또한 길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매일의 생활이 어떠해야 합니까? 이기는 생활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이기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생활.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당신의 생활은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그 날과 같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떠받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신도 찬미와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여전히 할 수 없으며 연약하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당신이 여전히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거룩이시며 승리이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나 대신 당신의 생명을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어떻든 당신은 주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이러한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당신 안에 있으며 지금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여전히 같은 위치에 서서 매일 주님께 나 자신은 여전히 좋지 않고 여전히 부패했으며 안에는 죄로 가득하나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당신을 대신해 하시지 않으므로 당신은 즉시 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기려 하지 않을 때만 이길 것입니다. 어떤 찬송가 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 높아질 때에 위험한 땅에 넘어져. 이것은 참말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며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지 할 수 없음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매일의 생활은 첫째, 자신을 주님의 손에 두고, 둘째,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셋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으며, 넷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기는 생명은 시험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기는 생명이 있어도 여전히 시험이 있는데, 이는 주님이 시험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면할 수 없으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시험은 두 종류인데, 첫째는 생각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하여 구할 시간도 없이 이미 범죄합니다.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뜻하지 않게 오는 시험입니다. 둘째는 완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천천히 재창하며 천천히 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시험이요, 다른 하나는 생각할 시간이 있는 시험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는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시험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을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시험을 처리함. 갑자기 닥쳐오는 시험에 대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더 일찍이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마치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 같이 적군이 공격해 올 때야 비로소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방비해야 하며 일이 있기 전에 당신을 구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하여 당신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시험에서 구출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구해야 합니다.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 주님은 때때로 갑자기 당신에게 시험이 임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믿음이 방패요 집게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화살을 집어넣는 집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집게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방패를 사탄과 자기 사이에 놓으면 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맞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방패는 뒤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뒤에 놓는다면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믿음을 다시 아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막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시험이 오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아침 믿음을 아르고 믿음의 방패를 든다면 오늘 사탄으로부터 오는 화전은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을 들어 원수를 대적한다면 영광스러운 그날이 이를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화살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사람의 범죄를 말하고 4장에서부터 5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데 힘들일 필요가 없이 노엽게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즉시 화가 나옵니다. 우리와 아담은 동일한 범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데는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범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내와 겸손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의 실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결심하지 않아도 됐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며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능히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당신에게서 살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뛰어나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이히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믿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매일 시시로 당신의 몸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완만하고 점진적인 시험을 처리함. 두 번째 시험은 완만하고 점진적인 것으로 사탄이 천천히 의견을 제시하며 하나하나 더 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 대하여 당신은 주님께 힘을 주어 이기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당신이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즉시 죄인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환자로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환자처럼 주님께 나의 생각과 의도는 범죄하고 화를 내려 합니다. 나 자신은 막을 수 없고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나를 대신해 막아주시길 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죽은 위치에 서야 합니다. 사탄이 비록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지만 원칙은 모두 똑같습니다. 사탄은 직접 당신을 범죄케 하지 않고 그의 시험의 목적은 당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당신의 위치요,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당신이 만일 거기에 남아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게 한다면 사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기도하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사 시험을 맞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당신이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등을 한다면 사탄은 반드시 당신을 이길 것이며 당신이 이미 안전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신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는 생활의 태도. 이상에서 말한 것은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물어야 할 것은 이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에서 제기한 것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뒤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이 왜 빨리 오지 않는가, 다시 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해변에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다 밑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믿지 않고 큰 풍랑이 왔을 때 놀라서 혼이 다 떠나는 것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주님에게 와서 구했습니다. 많은 때에 기도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없는 기도이며 기도가 절박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이며 바다 밑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믿음이 있었다면 모두 다 가서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요. 만일 믿음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잘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자지 않을지라도 뱃머리에 앉아서 심지어 풍랑을 비웃으며 너는 별것 아니며 흉악하지도 못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식이 있는데 그의 안팎이 다 안식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의 태도는 곧 믿음으로 인하여 안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래 믿는 이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한다면 다시는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믿는 이가 아마도 기이하게 또 범죄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전에 범죄했었지만 오늘 이미 이김의 관문을 통과했는데 왜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이기지 못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크게 다르다고 말하겠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에는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기기 전에 범죄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며 범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당신 안에 있는 힘이 강제로 당신으로 범죄케 합니다. 그러나 이긴 후의 범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범죄가 우연한 것이고 부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기기 전에는 계속 동일한 죄를 범하고 소위 남모르는 죄를 범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짓는데 당신은 항상 그 몇 가지 죄를 범하며 또한 계속 그침없이 범합니다. 각 사람이 매주 반복하며 짓는 네다섯 가지의 죄가 있는데 이 몇 가지 죄가 항상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는 크게 다른데 당신은 우연히 범죄하고 전에 항상 범하던 죄가 당신을 붙잡을 수 없으며 단지 어쩌다 당신을 찾아올 뿐입니다. 셋째, 승리하기 이전에 범죄했을 때는 주님과의 분명한 교통을 회복하는 것이 비교적 느리고 어려우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에는 다시 범죄해도 주님과의 교통이 신속히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만일 우연히 범죄하면 즉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즉시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그분의 이기는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우연히 범죄했다면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 4-5일씩 연기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죄를 범할 것입니다. 이기는 생명의 진보. 어떤 사람은 승리했는데 왜 또 범죄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며 주님은 당신이 항상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깥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낌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의지해서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이기는 생활이 어떻게 진보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승리는 곧 한 관문에 한 길이 더해지는 것인데 항상 끊임없이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미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시는데 왜 또 진보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분의 생명에 아직도 진보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며 전진도 퇴보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으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이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헌신과 같이 우리가 아는 헌신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에 있어서 서서히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헌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에 있어서 나 자신은 나의 무능을 알고 이미 헌신했으며 주님도 나를 대신해서 그분의 인내를 사십니다. 인내는 원래 진보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의 인내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진보는 인내 위에 온유가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보는 범위가 커지며 분량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온유와 인내 그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진보가 없는데 온유와 인내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대해 말하자면 범위와 분량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생명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게 된다고 말합니다. 의미는 오늘 당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양심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당신이 틀렸음을 알게 되면 당신은 한 가지 죄를 더 알게 되고 가서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당신의 죄를 찾아낸 후에 당신은 이러한 죄를 알고 처리할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주여, 나는 다른 죄를 찾았습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다른 죄를 알았으므로 나는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고 당신의 승리의 생명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대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하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이 사람 대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더 많은 것을 하시길 원하는데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비춤을 얻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은혜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드러내는 이것이 진리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빛비춤을 더 많이 받을수록 피로를 더 발견하게 되며 더 많은 은혜를 얻게 하며 은혜 안에서 더 전진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은혜를 얻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경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많이 읽는다면 성경이 우리의 분량을 넓혀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증가될수록 우리의 필요가 더욱 증가될 것이며 이럴 때 은혜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서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얻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어떤 죄를 처리했는데 만일 그 죄가 자신도 얽매고 있던 죄라면 그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나는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는 그가 얻은 진리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얻은 은혜가 어느 정도라면 그가 얻은 진리도 그만큼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이 죄인가를 아는 것만큼 은혜를 더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마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합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얻으면 염려가 곧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자매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읽고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다면 그녀가 틀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일을 가지고 한 젊은 자매에게 갔습니다. 이 자매는 9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매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어머니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두 명도 이미 염려해서 천당에 갔는데 아직 일곱이 남아있으니 여전히 염려를 해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후에 그녀는 빛비춤을 얻고 염려가 죄라는 것을 알았으며 주님께 그녀를 대신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은혜입니다. 진리는 당신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며 은혜는 당신으로 이기게 합니다. 진리를 얻기 전에는 당신이 한 가지 일을 보아도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느낍니다. 빛빛춤을 얻고 진리를 얻은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 고랑서는 영국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나중에 섬의 일부분을 조금 메워 땅을 조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데 이때 만일 은혜를 적용한다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한 자매에게는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께서 20회 생일 기념으로 준 것으로 위에는 금 십자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계를 이미 18년 전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여자는 금으로 장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시계에 있는 장식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시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에 주님에 의해 정복당하고 그 작은 것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찾아내어 많은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큰 것, 외면적인 것, 쉽게 드러나는 것, 더러운 죄 등을 처리했었지만 이제는 작고 미세하며 안에 있고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얻고 생활 가운데서 더 많은 이기는 체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얻음과 은혜를 누림과 승리를 체험함. 당신의 생활에 진보가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이 진리를 얻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찾아내어 주님이 어떠한 승리의 역사를 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지 선교회에 한 여자 서양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연대에 있을 때 파 자매와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았고 항상 대중 앞에서 그녀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파 자매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녀는 오히려 없었다고 말하고 파 자매가 어떤 일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녀는 도리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파 자매가 중국에서의 사역의 결과를 고국에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파 자매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를 조사한 후에 그 수신자에게 파 자매가 쓴 내용의 일은 없었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파 자매를 불성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이르자 파 자매의 속에는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나중에 파 자매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설교를 들려드리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때 파 자매는 하나님께 나더러 그녀를 사랑하라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더러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라고요? 이런 일은 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 자매는 2주 동안 기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루를 금식하고 이기지 못하면 방문을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파 자매는 또 하루를 금식했으나 여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파 자매는 자신이 진정 할 수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마땅히 그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만일 내가 또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파 자매는 계속하여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주님의 사랑이 타 자매에게 충만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고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파 자매는 밤새도록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파 자매가 그녀를 보자 느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자 그 자매도 변했습니다. 이기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당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매우 짧지만 만나는 일은 매우 많은데 이러한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산서에 세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들은 서양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독신주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약혼을 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가장 기쁨이 없고 항상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항상 그녀에게 편지를 썼으나 그녀는 여전히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또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자매가 와서 그녀에게 권면하여 말하길, 너는 왜 외롭다고 느끼니? 너에게는 약혼자가 보낸 편지도 있는데, 외로운 것으로 말하자면 마땅히 우리 두 사람이 더 외롭지. 두 사람이 말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그녀들도 외롭다고 느껴서 울었습니다. 그녀들이 이렇게 괴로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들은 주님이 그분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녀들이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처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오늘까지 이미 9년이 지났지만 그녀들은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를 알게 함으로써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어떤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승리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진리가 많을수록 더 많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중에서 내 몸의 진리가 어떻게 임했고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임하도록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각종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진리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왔는지를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교만하다고 비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만 주님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역사했으며 주님이 어떻게 당신 몸에서 승리하셨는가를 서술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동일한 병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아직 처리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은혜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생활은 놀라운 것인데 이는 이기는 생명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그분을 당신의 승리로 영접하도록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당신을 비추시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길을 따라 행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승리했음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앞에 놓인 길을 가야 합니다.